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구역장 성경 공부 2017년도 1학기 종강일입니다. 이제 방학이고 드디어 종강입니다. 이 드디어라는 단어에 모두 마음이 흔들리실 것입니다. 구역장님이시건 구역원들이시건 간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 텐데요. 이번 학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과는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구역에서 처음 모일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질문으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구역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 알았고 깊이 있고 돈독하다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자신의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들은 분주함 속에서 잠시 일상을 멈추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보단 형식적인 얘기 한두 가지나 아니면은 갑자기 지난주에 유행했던 드라마, 패션, 경제, 부동산 시장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흐름까지 이야기의 방향이 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20분, 30분 하다가 갑자기 구역장님이 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이 딱 끝내고 공부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전에 20분, 30분 이야기했던 것은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첫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역원들께서는 그냥 아, 구역장님이 오늘 어떤 질문을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편하게 오실 수 있겠지만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 공부를 먼저 배우시고 결론 부분을 깊이 숙지하신 후에 그 결론에 나타난 키워드와 관련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를 들어 먼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오늘 15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그 문구는 이론이 아닌 실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 가운데서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지적인 고상함을 드러나기 위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토리들은 굉장히 극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독자였던 초대교회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당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사도들은 하나둘씩 별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사도들 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절대 다수인 그 국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족에게도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하고 쫓겨나서 성전이 아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복음서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누구든 알 수 있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인데 누구든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하나 둘 예를 들다가 히브리서 말미에는 좀 흐지부지하게 이름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다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많은 분들은 중간에서 끝을 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가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단수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에서 끝을 내지 그게 우리 삶으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을 믿음이라는 다리로 연결할 때 우리 교회와 구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함께하는 그 삶의 스타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선진들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가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질문은 만약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존경하는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별세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사람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광대한 이야기를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내가 존경했던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의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만약 그곳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위해서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전까지는 한 분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가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그 어린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야 했던 저희 아버지를 참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그 17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기쁨도 많지만 두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또한 저희 아버지처럼 갑자기 아이를 놓고 별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저희 아버지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모르셨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게 되신 거라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어린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의 신앙생활을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하게 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를 그 위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게 되셨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교육하는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았던 것은 단지 그냥 막연한 성경의 인물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순교가 시작되던 때였고, 그리고 아직 굉장히 심한 순교의 시즌은 오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둘씩 드려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드렸던 이 사람이 내일 순교의 제단에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 먼저 나보다 그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미와 12장 초반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생각나야만 하고, 먼저 내가 그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알려주고 본이 되어주셨던 누군가의 그 정확한 이름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식적인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순간 길을 걸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게 요번 과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때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되 조금 뒤에 결론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결론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날마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총리의 업적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이 그 꿈만으로 인생을 버텨가기에는 고비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꿈만 붙잡고 있었다면 오히려 꺾여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풍랑과 험난함 속에서 그 꿈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능력들을 가지고 날마다 상황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견뎌감들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수많은 사건들을 연출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혹은 경륜이라고 부르는 그 섭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창세기 39장 3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0장 34절은 함께 하고요. 창세기를 제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앉아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39장 3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4절은 1년 내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과 그 믿음장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서두인 12장 초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1300년 정도를 짧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진짜 시간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 1300년을 짧은 시간에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와 이제 이어지기는 하지만 포로시대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드온, 바락,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 순대로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시기순대로 나열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글을 받아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사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중요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의 중요도가 분명히 있었고, 그 사사의 중요도를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드러내서 대표로 삼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내부 증언자인 이 일곱 증인 중 하나인 사무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425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사사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마지막 사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기 위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보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셨기 때문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보내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원수들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삶이 바로 11절 마지막에 있는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라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쉬운 삶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델들은 단순히 그냥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거나 그 사람이 어느 조건을 충족시켰거나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방에 원수가 없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방에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가족과 구역과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삶을 하나님을 안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한 사람들이 과연 완전 무결했는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스스로를 가다듬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을 보게 될 건데요. 제가 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기드온, 바락, 입다는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성경을 찾으실 거고요. 그리고 삼손, 다윗, 사무엘은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구역 모임을 인도하실 때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차분차분히 다루다 보면은 모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때 잠깐 쉬시고 그 누구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멤버들이 다 찾았을 때에 자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세 분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구약 369쪽입니다. 자, 그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드온이라는 사람 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물어볼 정도로 자신 없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그 들킬까봐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또 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자, 동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실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우상 숭배하듯이 높여주겠다고 할 때는 이 공개적으로는 거절했지만 간접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인 우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7절에서 나온 것처럼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섬기는 사람들은 에봇을 섬기는지 기드온을 섬기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정도의 그 혼합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이긴 했지만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잘못된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4장 8절입니다. 자, 사사기 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실은 이 바락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서 움직이는 건데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운데서 여성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주저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사사 드보라의 뒤를 쫓아다니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단어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그 뜻인데 그 사실 입다라는 사람은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 두목 출신으로서 사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도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들에서 유행하던 맹세의 양식을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승리에 너무 취한 나머지 그 당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세레모니 그 어떻게 보면은 기념식 같은 예식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 387쪽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을 전쟁에 몰두하고 전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그 맥락 가운데 수수께끼를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그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그 사람이 자기랑 결혼하게 될 여인을 다그쳐가지고 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가지고 그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로 사용했던 것이 삼손이고 후일에 우리가 보다시피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하다가 눈이 뽑히고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480쪽입니다. 예, 12장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주되 암몬 사람 살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다윗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간음했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특심하게 사랑한 그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은 자녀교육을 실패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서 실패한 자녀교육을 보면서 자기는 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수백 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아들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한 그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기가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널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왕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그 좌절과 낙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슬픔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영웅이 된다면 우리가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짠하고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 한순간 준비가 되는 즉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그 일곱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33절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7번 문제 첫 번째 과로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입니다. 이 나라를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계속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로는 의를 실천하다라는 것.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로는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오랜 시간이 들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각 전쟁 승리에 대해서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다윗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약속들을 받으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화는 다니엘의 일화가 있지만, 비단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까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이긴 적도 있고, 다윗도 골리앗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사람들과 사울에게 자기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났는데 이미 이긴 적이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라는 사람이 역대상 11장 22절에서 그가 사자를 이긴 용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로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는 다니엘의 흔히 세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불구덩이 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입니다. 칼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평생 동안 그 전반부까지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이나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약한 데서 강했다.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한 데서 강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삼손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16장 28절 30절입니다. 사사기 16절 말미에 보면은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삼손이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의 기둥을 쓰러뜨려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까지 삼손이 처리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았다라는 기록으로 삼손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 또한 가장 약한 데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단지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끝낸 다음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어떤 말씀, 그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부딪히고 저항하는 그 역동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가 구역 가운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과연 저항감을 갖고 있었는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 있기는 한가? 너무 순탄하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이 환경이 편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길고 짧게 재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역성경 공부를 배웠을 때 아 요거는 내 삶에 뭔가 좀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뭔가 좀 그 근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럽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때 좀 적용하든지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구역성경 공부를 배울 때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 주 동안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구역원들끼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을 읽고 누구를 말하는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그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만들기도 어려웠고 이거를 제가 찾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저도 이 공부를 준비하기 전까지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주석이나 학술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런 상황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성경을 제가 몇 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영적인 렌즈에 있어서 한쪽을 닫고 살았던 겁니다. 아까 전반부에 다뤘던 이기고 승리하고 뭔가를 해내고 하는 부분은 제가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뭔가 마음에 계속 담아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해도 안 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죽고 쫓겨나고 괴롭고 하는 거는 제 마음 가운데서 한 군데로 닫아두고 치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의 핵심은 내가 몇 번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8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거를 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게 중점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의도가 아, 우리가 성경의 한쪽 면을 아예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거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한 명 한 명씩 설명하실 게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여기 보시면은 오른편에 사람 이름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들에게 이 왼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연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연들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장년교구 계신 분들은 1, 2년 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역 점수표를 연말에 볼 때는 제가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읽는 구역들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우리 구역에서 성경을 매번 이렇게 읽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체크를 해보고 몇 명을 알고 몇 명을 모르는지 한번 숫자를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일단 구역장님들은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그래도 적당히 체면은 네, 유지하실 수 있대. 구역원들과 함께 나도 몰랐다. 그리고 이 문제를 준비하는 목사님도 이거를 하면서 아는 부분이 꽤 많았다라고 한다. 저도 꽤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개를 알았는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는 부분은 이 오른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모두 다 자녀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에 의해서 자녀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부활의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오른편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예레미야가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가기보다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가 성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카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카비 서신에서는 노골적으로 유대인 순교자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심한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것이니 참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2장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설교집처럼 돌아다니던 그 문서 또한 생각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롱을 이라는 부분은 오른편 밑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조롱을 받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조롱을 받았는데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을 풀고 있는 지금 이야기 있는데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구약 1082쪽입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고는 있는데 진짜 제가 전할 때마다 치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레미야입니다. 오른편 맨 위편에 보면 예레미야 37장이 있는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건 후에 이제 감옥 이야기할 때도 등장하게 될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은 이 다섯 번째, 오른쪽 위에서 다섯 번째 미가야, 하나니,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가야, 하나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성경 안에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참 생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9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근데 이 말을 어떤 신앙인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사람이 그 결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채널을 끄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침을 받은 것은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그 꼭 찾아보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예,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시대와 종교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교와 그 권력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마치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것처럼 죽이게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 실수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죽게 되는 사람인데 후일에 예수님께서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벨과 스가랴의 이야기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삶에 관심도 없고 읽을 때마다 스쳐 지나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정신과 짧은 생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전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왕 치하에 있을 때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톱으로 켰다라는 이야기가 이사야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어떤 선지자들,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선지자들이 칼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엘리야가 남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이 또 예레미야 시기에 그 사역을 하다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살아갈 때에 가죽, 짐승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이야기 가운데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그 엘리야가 사역을 했었고 또 겉옷을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에 그 능력과 영광만 주옵소서라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면서 사역을 승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던 것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통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고 또한 이름 모를 선지자들 또한 그 학대를 함께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는 것은 이 사사기 6장 2절을 보면 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고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모든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 동굴로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100명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엘리야가 또 사역에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네, 1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8번 문제를 기억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한쪽 신앙의 모습이 존재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초대교회는 영광과 승리의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 바울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 둘씩 형장의 이슬로 떠나가고 또 연안이 다 되어 별세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왜 기적과 능력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시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구절들 자기의 죽은 자들도 부활로 받아들이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 채찍질, 결박, 옥, 돌, 톱, 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맞다. 성경 구약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이 그것 또한 신앙의 한 걸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첫 번째 모델을 든 것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두 번째 사람인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살다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우리가 꿈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 믿음이라는 길의 첫 번째 코스, 믿음이라는 길에서 가장 많이 가야 할 코스는 바로 아벨처럼 예배를 바로 드렸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원통하게 울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이 속마음을 풀어주실지 피로 외치는 존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고성하게 보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문장이 없으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죽음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고 태양이 뜨고 지고 인간과 생명이 태어났다 지게 별세하는 것을 자연 법칙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 법칙을 깨고 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본인이 먼저 죽고 먼저 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법칙을 깨서라도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신랄 같은 희망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고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14번이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렵겠지만 아까 그 일곱 증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쓰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가 고민했고 좌절했고 쓰러지고 어려웠던 그 상실과 죽음들이 모든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야 과거의 모든 일이 재해석되었듯이,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와 마주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구역이,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영웅이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역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굳이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영웅보다도 그 구역이라는 커뮤니티,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가 구역의 밑거름이 되고 밑가지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지 39절부터 4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웅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역과 교회라는 커뮤니티, 그 소그룹을 통해서 마지막 조각을 채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자이크, 기독교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돌봐주시는 구속사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의 조각이 되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만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입니다.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 여기서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런 약속도 있고 저런 약속도 있고 요런 약속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은 하나이고 하나의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 즉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첫 번째 예배자가 됐어서 휘장을 찢고 들어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온전함은 바로 무엇인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게 됐던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은 나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나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바라보며 마지막 조각을 끼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12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은 믿음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알아감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좋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가운데 서로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 전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요리가 잘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의 신앙 고백들을 해가고 나눔으로써 아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자극받고 도전받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듯이 구역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발자취를 같이 뛰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라는 폭포에 휩쓸려 우리의 삶의 포장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구역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이 사람은 저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쌓여갑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폭포를 지나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학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질문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간다라는 걸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 건가?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라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방학을 보내신다면 이 방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듣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방랑 앞에서 새로운 것들은 다 떨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대답 하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마치면서 도입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언제 어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먼저 별세할 수도 있고 누가 먼저 하늘에 올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이 현실 또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누군가, 진짜 아, 이 사람만큼은 천국 가서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구역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구역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천국까지 함께할 인연 한 사람, 한 가정을 찾아가는 여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2학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방학 때 새 가족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며 또한 함께 하게 될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역 모임을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1학기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걸어간 초대교회를 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걸어간 신자들을 따라 힘겹게 발을 내딛던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임을 확신하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결연히 일어나 저항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왜 나는 저들처럼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견디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정보로 남기는 것을 넘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라는 렌즈로 역사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은혜만을 힘입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모자이크 조각이 되기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